사랑의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하루 종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겨운 얼굴들이 언젠가 저 하늘나라에서 새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귀한 날익은 얼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상고하며 또 주님 찬송하며 그렇게 또 이 저녁을 보냅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마칠 때까지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각자 하나님 마음속에 번민과 기도의 제목들과 풀지 못할 문제들과 그런 세상의 것들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치워주시고 들어주셔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불 켜주시고요.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들 한번 나누십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가을이 되면은 쓸쓸해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최영석 집사님이 이 찬송에다가 뒤 배경 이렇게 보니까 못 보던 배경인데 전부 가을 배경으로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가을 그러면 또 겨울 오고 이러면서 또 1년 지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가을이 깊어지고 그럴 때 부른 노래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깊어가는 가을밤에 어디요? 낯설은 타양에. 그 사실 우리 다 지금 낯설은 데 와 있습니다. 뭐 여기 우리 동네 같이 해서 막 이렇게 다니지만은요. 깊어가는 가을밤에 알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깊어 칠 수 있어요 당신? 우리 이거 안 맞췄습니다. 한 번도 안 맞춰봤습니다. 우리 집 사람한테 그런 그게 또 있네. 1절만 한번 해보겠어요. 참 우리 참 먼 곳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깊어가는 가을밤에 낯설은 타양에 외로운 마음 그지없어 나 홀로 서러워 그리워라 나살든 뭐 사랑하는 부모 형제 꿈길에도 방황하는 내 살던 옛고향. 원래 이런 거 부르고는 아멘 안 합니다. 그렇죠? 이 찬송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들 고향을 떠나면 참 외롭고 고향 생각나고 하는데 참 고마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기에 그래도 잘 붙들어주시고 그래도 힘들어도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하시고 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 노래지만 우리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성도님들 달 보면서도 친척들과 부모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셔야 되고 오늘 첫 번째 단어 한번 주십시오. 오늘 제시어입니다. 제시어. 무슨 퀴즈 같은 거 할 때 제시어 이렇게 하죠. 그렇죠? 오늘 이 책은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요.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진도에 쫓기지 않고 편하게 하도록 저는 출애굽기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 다 보고 왔는데 하여튼 하고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교회 생활을 하시고 신앙 생활을 몇 페이지를 찾으셔야 되냐면요. 8페이지입니다. 8쪽 또는 8면. 옛날에는 8페이지 그러다가 8면 그러다가 요즘은 8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튼 뭐를 사든지 8. 팔면 찾아 놓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시면요. 참 이게 숙제예요. 숙제예요. 선택이라는 게. 이게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도 그냥 선택한다 그러지만 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나오는 우리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오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저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성경을 다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교회 속에 쑥 들어와서 예수 믿고 난 뒤에 뒤를 딱 돌아보면요.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우리가 선택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창세기 12장을 살펴볼 텐데, 무슨 문제가 나옵니까? 이제 선택의 문제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끝까지는요, 전부 선택에 관한 문제예요. 어떤 가문에 형제들이 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한 명만 딱 픽업하는 거 있죠. 딱 선택하는 거 있죠. 그 한 명이 자녀가 딱 2명이에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일란성은 아닌 것 같아요. 쌍둥이에요. 그 중에 누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둘 다 다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막내를 딱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막내가요, 애를 몇 명을 낳습니까? 12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한 명을 선택합니까? 그럼 아니에요. 12명을 다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자녀들은 무조건 다 자기 백성이라고 불러줍니다.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끝까지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 그 선택의 역사는 어디서 끝납니까? 그러면 야곱의 열두 아들에 오면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참 이게 우리로 보면 참 고마운 단어예요. 우리로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 뭐, 다윗,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4절 한번 주실래요? 선택이라는 거로 우리 해서 이게 이제 아브라함 들어갈 텐데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허미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미국 와서 예수를 믿은 것 같은데, 남미에서 예수를 믿은 것 같은데, 한국에서 예수를 믿은 것 같은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언젠가 태어날 그 녀석, 언젠가 태어날 그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해 줬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 믿기 전에는 이걸 모릅니다. 그리고 신앙이 어릴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참 믿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네. 이 고백이 나옵니다. 이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허미 없게 하시려고 자기 자녀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습니까? 다윗의 글들을 많이 보면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벌써 하나님을 택했다고 그럽니다. 성경 전체의 원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들을 택해 주셔서 벌써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땅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을 불러내는 거 있죠.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게 언제입니까? 창세기 11장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이 사람들이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는 대를 쌓자 그러고 막 쌓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죠. 무엇을 통해서 흩어버립니까? 지진이나 아니면 뭐 천둥번개나 아니면 비 오는 걸 통해서 흩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 흩었습니까? 예, 언어. 말만 안 통하니까 흩어지는 거 있죠. 말만 안 통하면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습니다. 뭐 당연합니다. 여기서 러시아어 하는 사람, 불어 하는 사람, 중국어 하는 사람, 일어 하는 사람, 한국어 하는 사람이 다섯 무리가 여기 있으면요, 다 고루고루 섞어놓고 하루 종일 내버려 두면 나중에 제잘 소리 나는 거는 어디 돼 있겠습니까? 말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습니다. 왜요? 말이 안 통하면요,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가지고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사람들이 막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나이를 찾아가십니다. 그 사나이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그 사나이 이름이 아브람이죠. 그때는 아브람.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요, 지금 이라크 있잖아요. 그렇죠? 이라크 있으면 저 밑에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렇게 있으면 유프라테스강 쪽으로 있는 우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택은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먼저 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 교리가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요?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다룰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이때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라크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루입니다. 우루.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 땅이 어딥니까? 그럼 그 땅이 가나안이에요. 지도로 치면요, 이라크가 이렇게 있으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있으면 우루가 여기입니다. 근데 가나안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조금 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갑니다. 무지무지하게 멀어요. 지금 같으면 뭐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지금 같으면 자동차로 가면 뭐 쉽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나귀를 타든지 걸어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잘못하면 죽잖아요. 가는 곳마다 낯설고 물설고 말이 안 통하면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스파이라 그러면서. 그런 데를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그 가나안이란 곳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걸로 보내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밑에 있는 데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참 대단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요? 그럼 난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디베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몇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번 보실래요?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무엇을 줍니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창대케 하리니 너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던 자예요. 뭐 미드라시하고 유대인들 그 전설을 보면은 아버지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성경에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한테 복도 주고 이름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에 무엇이 될지라고요? 근원이 될지라. 요게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그 복의 근원이 뭡니까? 그럴 때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 믿고 딱 주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난 뒤에는 우리 주위에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복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복의 근원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은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요. 큰 민족을 이룬다, 복을 준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3절 다 같이 공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뭐 했습니까?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선택이에요. 오늘 이제 왜 제가 선택이라는 이 말 가지고, 어휘를 가지고, 이 용어를 가지고 처음 시작하나 그러면요. 그다음부터도 계속 그렇습니다. 그다음부터도. 근데 아브라함이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딱 찍어서, 저기구나, 여기구나, 이걸 알았습니까? 그러면 몰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집사님?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다 같이 공동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가라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갔습니다. 그거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라 그러는데 그냥 갑니까?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나중에 수천 년 뒤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니까 믿음으로 했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서 갔는데 장래 기업으로 받을 그 땅을 향해서 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시다 보면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이 이게 왜 이래 그럴 때도 있는데 그때도 성경은 우리의 요구하기를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도구가 뭡니까? 그러면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 자녀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이제 계속 읽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아들을 줬습니다. 아브라함 몇 세 때 줬습니까? 100살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질 않죠. 그 당시에는 수명이 지금보다 조금 많이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이제 아기를 뵐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는데 그 아기 이름이 뭐죠? 예, 이씨예요. 예,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 이삭이 태어나서 그다음 성경 보면 이삭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너무 이삭을 사랑합니다. 폭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 그랬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장 한번 주실래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진짜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나? 라는 것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막 잡아가지고 이제 제사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막죠. 그렇죠?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돌아보니까 뒤에 양을 하나 준비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 한번 따라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예,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그럼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요, 가면을 하나님께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게 참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애를 잡아서 이렇게 바치라 그럽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이 그러고 그 말을 순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걸 준비해 주셨죠. 그렇죠? 다른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이 났는데요. 제가 오늘 제일 먼저 쓴 단어가 선택이죠. 퀴즈 하나 나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아, 예. 답이 딱 나왔네요. 여덟 명. 아, 우리는 성도 여러분들 뭐 이삭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슈마엘, 이스마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창세기 25장인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 여섯 명이 더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맞지 싶어요? 25장. 아, 참 아브라함 건강해. 남자 너무 건강하면 자꾸 사고 쳐서 안 돼.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거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뭐 이러면서 아들 이름 나오는데 이삭하고 이스마엘까지 합쳐서 8명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선택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8명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몇 명을 붙드십니까? 몇 명을 선택하십니까? 한 명이잖아요. 누구요?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의 과정들을 보면요. 참, 진짜 우리가 이해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결혼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애를 뵀습니다. 이삭의 와이프 이름이 뭐죠? 리브가. 우리 레베카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죠? 리브가. 우리 이삭의 와이프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이삭이 가만 보니까, 딴 때보다는, 딴 사람들보다 배가 좀 커요. 왜 배가 좀 크죠? 예, 네, 쌍둥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배에 쌍둥이가 둘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리브가가 와, 레베카가 와가지고, 여보, 너무, 이 애들 이 속에서 너무 치고받고 해. 뱃속에서부터 치고받고 하는 게 아빠, 엄마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이랬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두 민족이 싸운다고. 그 속에서 큰 자하고 작은 자하고 싸우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해요? 섬기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 동양적인, 이 샘족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샘족입니다. 동양입니다. 서양 아닙니다. 동향 개념으로는 아버지의 상속권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어디를 통해서 내려갑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똑같이 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도, 민법이 장자라고 더 주고, 뭐, 차남이라고 덜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는 더 많이 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대신에 부모님을 모시면 좀 더 가져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요. 지금은 똑같아졌는데, 이 당시에는, 그리고 옛날에는요, 전부 장자 계통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휘어버리는 거 있죠. 이삭의 자녀가 두 명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이름이 뭐죠? 에서와 야곱. 그 유명한 야곱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둘이, 쌍둥이인데, 일란성 쌍둥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북실하고, 얼굴이 붉습니다. 야곱은 아주 앳되고, 또 이렇게 샘님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성격도 다르고, 엄마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치마폭에서 노는 야곱을 좋아하고, 아버지는 이삭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이삭은 나가서 사냥해오고, 막 우락부락하고 이런 자기 맏아들을 좋아합니다. 그 아버지는요, 맞아. 내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에서의 맏이에게 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있죠. 사람 생각은 내 맏이에게 줘야지 그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휘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장자권이 내려가게 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이 내려가게 하나 그러면 야곱에게 내려가게 합니다. 그 성경은 이제 25장부터 쭉 이렇게 있죠. 우리 먼저 창세기 25장 23절에서 26절 이삭의 아들 둘이가요. 이삭의 아들 둘이가 뱃속에서 싸우는 그 내용들인데 참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야곱이 얼마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제 큰 자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자가 늦게 나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쌍둥이가 몇 케이스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동생이 꼭 커요. 혹시 형이 더 큰 쌍둥이 혹시 보셨어요? 저는 제가 본 쌍둥이들은 국민학교 때까지 동생들이 훨씬 커요. 형은 좀 작고 몇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몇 케이스가. 근데 하여튼 혹시 배선 작은 애가 큰 애 아닌지 모르겠네. 배속에서는 나오다가 휙 돌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산부인과 선생님 계신데 집에 가서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그럽니다. 큰 자가 누굽니까? 그럼 큰 자가 에서예요. 어린 자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래서 해산기한이 찬적 태에 누가 있습니까?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녀석이 먼저 나오는데 성경 보시면 동생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불가능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 정도로 이 야곱이와 욕심이 많았습니다. 형이 나오는데 뒤에서 자기가 먼저 나오고 다리를 잡고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다리를 잡고. 그럼 성경 한번 주실래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불다라는 뜻의 에서라고 하였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무엇을 잡았습니까?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오는데 자기가 먼저 나오겠다. 이게 어릴 때부터 욕심이요. 야곱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장자권이 어디로 내려가려고 그럽니까? 형에게 내려가려고 그런 거 있죠. 이거를 뺏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싫어하잖아요. 야비하다고. 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좀 점잖하고 좀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나오면서 또 발꿈치를 잡고 쫓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형한테는 죽어도 안 질라 그럽니다. 그런데 장자로 나온 건 어떻게 형이 장자로 나온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 형한테 가고요. 형이 보면 아주 체격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의 약점을 발견한 거 있죠. 그게 뭡니까 그러면 형은 한 끼라도 배가 고프면 얘기를 못 참는 거 있죠. 그래서 막 사냥해서 돌아올 때 맛있는 거를 막 끓여놓고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막 올 때 사냥해서 돌아오죠. 막 배고프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동생이 뭐라 그러죠? 형, 나 이거 줄게. 대신에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에서는요, 그 뭐 별 관심 없습니다. 뭐 그냥 저절로 있으면 아버지가 자기한테 다 주겠지 싶어가지고, 응! 그리고 그거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팥죽을 맛있게 다 먹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사건을 그냥 그대로 두질 않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장난같이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영적으로 참 무섭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26절 일단 읽어보고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제 25장, 25장 29에서 34.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죽을 써가지고 형한테 이렇게 주면서 기를 하잖아요. 그죠? 야곱이 죽을 쓰었더니 에스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사냥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배가 막 고프고 피곤하고 그럴 때입니다. 심히 곤비하여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내가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스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31절 야곱이 가로되 다같이 목록하십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성도 여러분들 지금 배가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지금 그거 한 그릇만 먹으면 힘이 푹푹 나겠는데 야곱은 이걸 계산 속에 다 집어넣고 어떻게 하는지 내가 그걸 뺏어야 되는데 일단 타이틀이라도 뺏자 말로라도 뺏자 그래가지고요 그걸 형 그걸 나한테 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형이 뭐라 그래야 되죠? 에이 그 바보 같은 자식 뭐 그걸 팔아 그러고 뺏어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제가 형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이고 치사기 그거 가지고 한 대 쥐어받고 그거 줘 이러고는 뺏어 먹지 싶어요 그냥. 그런데 에서는요 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32죠.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다같이 봉독하십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아무리 우리가 죽을 만큼 되어도요 영적으로 바꿔치기 해서 안 되는 것들은 절대로 넘어가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익스큐즈가 될지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에서는 지금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까 헤이 뭐 이깡고 그냥 말로 그냥 농담같이 하는 이게 뭐 그러고는 이렇게 해버리는데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러고는 바꿔치기 합니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뭐하라? 맹세하라. 그 정도면 에서가 또 한 대 지어박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뭐합니까? 판지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디스파이즈했습니다. 아주 경멸하고 그 별로 아닌 것처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해석을 합니까? 히브리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이 앞에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뒷부분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뭐요? 망년된 자가 있을까? 에서는 그때 어쩌면 농담으로 했을지 모릅니다. 에서는 어쩌면 에이 그거 가지고 뭐 그러다 아버지가 나한테 장자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됐지 뭐 이렇게 하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망령 때 행했다고 그럽니다. 창세기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그걸 경홀히 여겼다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놓은 거를 영어로 된 부분을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에서가 for a single meal.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서 for a single meal. 우리 맥도날드에 가서 한 끼 먹는 거 이렇게 딱 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 끼 식사를 위해 가지고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살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번 바깥치기도 하고, 한번 안 해, 영적인 것도 안 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성도 여러분들, 그럴 때는 이를 확 담으셔야 됩니다. 왜요? 성경이 그런 것들을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합니까? 참, 망령 때에 행한다. 참 경홀이한 경솔하게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요. 지금 죽 한 그릇 갖고 농담하듯이 장난치듯이 바꿔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있죠.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있죠. 참 이렇게 해갖고요. 에서는요 망령된 자가 돼가지고 그 다음 이렇게 보면은 드디어 아버지 축복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아버지 축복이 야곱에게 내려갑니다. 그 야곱이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어느 날 아버지가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내 죽기 전에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내 아들놈 마시에게 줘야 되겠다. 누구죠? 에서한테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에서를 부르잖아요. 가서 너 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사냥해 오라고. 내가 그러면 내가 마음껏 성경 보시면 내가 마음껏 너에게 복을 빌어주겠다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벌써 그 전에 일을 저질러 놨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듣습니까? 자기 와이프가 그걸 이렇게 듣다가 아무리 봐도 영적인 통로는 큰 애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영적인 통로는 작은 애 쪽이에요. 이게 작은 애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얘야, 아빠가,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너 빨리 가서 양, 아주 양 중에 토실토실하고 이 맛있게 생긴 녀석을 잡아라. 성경 보면 한 마리를 잡지는 않습니다. 복수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털 가지고 자기가 여기 이렇게 형처럼 부실부실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만들어라. 그래서 엄마가 자기 아버지 식성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맛있게 해서 여기 넣어보내잖아요. 아버지 좋았어요. 뭐 이렇게 좀 굵게 흉내를 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아요. 야곱이 장난 잘 치는 거를. 그러니까 혹시 또 이때 또 잘못하면 잘못될까봐 이리로 가까이 오너라. 그리고 이렇게 다 만져보잖아요. 만져보면서 뭐라 그러죠? 보니까 털이 부실부실한 거는 애선데 목소리는 어떻게 야곱 같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넘어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근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게 어디로 가나 하면요. 에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야곱 쪽으로 갑니다. 왜 야곱에게 갑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사랑했다라고 다른 성경 보면 돼 있지만은 그 행동과 모든 것들을 보면 에서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망령된 자의 반열에 들어가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질 않았습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쩌면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세상적인가 하고 영적인가 하고 바꿔치기 할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게 망령되다 그러고, 그게 경홀히 하나님 약속을 경홀히 여겼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선택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선택이 야곱에게 이르갑니다. 성경 보시면요.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해줬는지 모릅니다. 자기 둘째에게, 자기는 맞이라고 생각하고 막 복 빌어줬는데 그 복이 다 걸러가지 않습니까? 형이 이제 사냥감을 잡아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성경 보시면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내가 누구냐. 저 에서예요. 막 난리 났지 않습니까? 내 복을 처음 너 아우 복을 네가 받아야 되는 복을 아우에게 다 해줬다고. 그때 에서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딱 뭐라고 붙이나 그러면 아버지 곡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딱 이렇게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너는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부터 이 야곱이 이제 방랑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어디로 보냅니까? 엄마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먼 곳으로 이제 피난 보냅니다. 피난 보낼 때 가면서 얼마나 처량합니까? 자기가 형의 거를 다 뺏어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영적인 거. 다 뺏어가지고 아버지한테 형한테 못할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사람은요. 정상적인 관계라야 이게 사람이 떳떳하죠. 그러니까 거기 못 있으니까 형이 죽이려고 그러고 하니까 저기 자기 외삼촌 엄마 오빠네 집으로 이렇게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가다가 너무너무 외로워서 잠을 자잖아요. 잠이 잘 오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잠을 잡니까? 옆에 보니까 지금 같으면 베개를 갖고 가겠죠. 보니까 베고 잘 만한 돌 베개가 있어서 그걸 이렇게 베고 잡니다. 근데 성경 보시면요. 그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락내락 사다리가 탁 생기고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에 계신 곳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때 야곱이 퍼뜩 깨닫습니다. 어?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장소적으로 자기들 부모님이 섬기는 곳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뭐 어디나 계시지만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이 야곱은 그 꿈에 보니까요.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침에 잠을 깨서 그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단으로 삼아가지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외로운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맹세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거기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제가 11조도 드리고 제가 뭐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나 그 가슴 속에 이 한량없이 외롭고 붙들 존재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나중에 그런 믿음들을 다시 다 회복들을 이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 찬송가 맞는 거 있죠, 그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2절 가사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곱이 잠 깨우는 3절이죠. 잠부터 자야죠. 그게 2절이 잠자는 거죠.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그 다음 3절이 뭡니까? 야곱이 잠 깨어 돌단을 쌓은 것 보험받아서 이렇게 되어있죠. 그렇죠? 성도들, 야곱이요, 하나님 붙들기 시작하는 게 도망가면서부터 이제 붙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절박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짜 피를 토해내는 기도는 언제 합니까? 도망갔다가 거기서도 꼼수를 쓰고 거기 가서도 막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다가 그 외삼촌한테도 미움받고 그 형제들한테 사촌들한테도 미움받아가지고 야밤 도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갈 곳은 고향밖에 없으니까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형은 그때 산사나이가 돼가지고요, 무지무지하게 잘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자기 부하들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부릅니다. 이 형이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중 나오잖아요. 무슨 마중을 나옵니까? 때려 죽이려고. 여러분 새끼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겠다. 너는 죽었다. 그러고 400명을 끌고 옵니다. 400명을 끌고. 야곱이 그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머리를 막 굴립니다. 까르락까르락. 컴퓨터 들어가서 까르락.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자기 집에 제일 그 와이프가 네 명이잖아요, 그죠? 네 명 중에 덜 사랑스럽고 좀 못생긴 와이프부터 앞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자녀들을 같이 따라 붙이고, 그다음 두 번째 못생긴, 그리고 세 번째 못생긴,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그쪽은 제일 마지막 자기까지 남겨놓고 때도 한 때 두 때 막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막 굴립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는 게 있죠. 왜요? 말이 400명이지 400명이 와서 확 덮쳐버리면 그냥 죽잖아요. 고민하다가 뭐합니까? 그때 튀어나오는 게 이 사람 기도예요. 어느 강가에서요? 야복강가에서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자기하고 씨름하잖아요. 그죠? 그게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호세아서는 되어 있습니다. 날이 밝고 합니다. 나 좀 가야 되겠다. 못 갑니다. 제 기도 응답에 안 해주시면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니까 이 대퇴골이 있는 데로 환도뼈를 이렇게 치죠. 그래서 이 뼈가 이렇게 위골이 되어버립니다. 나 좀 보내라. 못 보내면 너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너 약삭 빠른 놈이구나. 이름 바꿔라. 그래서 이름 바꾼 게 뭐죠?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줍니다. 그리고는 천사는 떠나가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야곱은 기도하기 전하고 기도한 뒤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름이 바뀌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걷는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반듯하게 탁탁탁탁탁 걸어다녔는데 그 다음부터는 쩔룩쩔룩 하면서 이렇게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생긴 거 있죠. 때려 죽이려고 오던 그 400명이 그 밤에 마음이 바뀌는 거 있죠. 형이 저 멀리서 오고 여기서는 야곱이 쩔뚝쩔뚝 거리면서 가는데 와서 이걸 칼 가지고 죽여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와서 그렇게 안고 형이 그렇게 울어요. 동생 목을 안고. 저 때는 저거 저 웬 거냐? 형님들이라고 제가 보낸 거고요. 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형님 거 형님 가지세요. 그럴 때 성경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됐다. 나도 부자다. 부자다. 안 해도 된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이 흐름이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에서 쪽이 아니에요. 야곱 쪽이에요. 야곱 쪽이 아니면 우리도 제일 마음이 편한데, 설명하기도 좋은데, 그렇게 야비하고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는데도 하나님께 선택해서 붙든 거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지도 몰라. 야곱은 근데 하나 우리가 배울 게 있다 그러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함과 영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건 둘째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이 우리 가문에 지금 내려오는데 그 센터에 내가 있고 싶다는 겁니다. 형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붙들어 가지고 야곱 쪽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잖아요. 그렇죠? 외삼촌 집에 갔더니 그 집에 딸이 두 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주실래요? 몇 장인고 하면은 창세기 29장 17, 18. 예. 네. 자기한테 형네 집에, 형하고 아버지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딱 가니까, 오! 몇 년 지나도 재미있겠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으로. 요즘 말로. 요즘 또 이제 세상 표현 한번 빌려볼게요. 물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아요, 그런 표현? 한국에는 그럼 다 아는데? 보니까 그 집에 딸이 두 명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은 좀 못생겼어요. 이 원문에 보면은. 근데 우리말 성경은 뭐라 그랬냐 그러면 눈이 나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력이 나쁘다고 되어 있고. 한 명은 보니까 쉐이프가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야곱이 신이 난 거예요. 그게 이제 29장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이 집에 몇 년 있습니까? 한 20년 가까이 이 집에 있는데, 야곱은요, 20년 가까이 있는 동안에 대부분의 시간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리따운 여자를 얻기 위해 가지고. 보실래요? 이 큰 마지가 레아입니다. 레아. 둘째 딸이 라헬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미국 이름을 가지고 딸의 미국 이름을 지을 때, 레아라고 짓는 사람 잘 없더라고. 라헬이라고 짓는 사람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 레아라고 안 짓습니까?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눈이 나쁘다고 돼 있는데, 원문 성경 보면은 조금 못생겼습니다. 레아는. 그러니까 자기 딸 이름 지을 때 레아라고 잘 안 짓습니다. 잘 안 짓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름이 뭡니까? 라헬인데, 라헬은 곱고 아리답습니다. 요 라헬한테서 누가 납니까? 요셉이 나잖아요. 야곱이요, 자기 아이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요셉한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만 끼고 놉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라헬이에요.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레아하고 다른 여종들은요, 찬밥이었습니다. 찬밥. 야곱이요, 그런 아주 집착하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집착하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레아는 언니예요. 그런데 좀 못생겼고, 라헬은 동생인데 예뻐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만 보니까 이 라헬만 얻으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몇 년을요? 7년을 봉사하리라. 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딸을 얻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7년을 뭐같이 일했다 그랬습니까? 수일같이 일했다 그랬습니다. 이해가죠? 이해가죠? 정말로 사랑하는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열심히 요 기한만 차면 이제는 결혼할 아가씨가 저기 있는 거예요. 뭐 언니는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딴딴딴딴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딴딴딴딴이 없었습니다. 노래가. 그 노래는 한참 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딴딴딴딴 하고 결혼식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촛불을 훅 끄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레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돌이켜보면 야곱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이렇게 해서 막 도망갔는데 하루아침에 7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게 딱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딱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한테 그러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7년 동안 죄를 준다 그랬으면 죄를 주셔야지 왜 형수가 아니죠. 저 형을 왜 줬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때 뭐라 그러죠? 외삼촌이 야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거 아니야. 언니부터 보내게 동생하게 돼 있거든? 너 그럼 동생 할래? 네! 그럼 7년 더 해라? 그리고는 일주일 뒤에 신방을 차리게 해주잖아요. 그리고는 7년을 또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14년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4년을 야곱은요, 굉장히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종들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그 가문에 이제 그 야곱 밑으로 자녀가 몇 명이 생깁니까? 12명이 생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딱 한 명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8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이삭을 선택했습니다. 이삭에게 아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장자를 선택을 안 했습니다.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몇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까?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그거로 끝나는 거죠. 12명 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가 12명 다를 선택하고 난 뒤에 이 12명으로부터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몰아넣습니까? 저기 애굽으로 몰아넣습니다. 왜 애굽으로 몰아넣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 근처에 큰 민족이 하나 생깁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아직까지 힘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힘을 가지는데 여기에 야곱 족속들이 있으면 거기에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 몇백 년 동안 저딴 데 보내놓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그러는 동안에 그 애굽에 가서 수백만 명이 돼가지고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서 가나안에 살게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 보면요. 참 재미납니다. 우리 성경 또 한번 좀 찾아주세요. 창세기 49장 10절. 12명 아들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여기 옵니다. 이 사람 마지 아니에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두 아들이 있지만 열두 아들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 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해 갔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 가문을 애굽으로 넣습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주실래요? 요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이 가나안 땅이 커지고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심판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여기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먹히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애굽으로 갈 거라 그래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죠? 창세기 굉장히 많은 양이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왜 있습니까? 그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고 그 내용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참 대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죽을 때 이야기가 창세기 50장 24,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창세기 끝이에요. 끝에 가면은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하시고 권고하시고 요 권고는요 케어하는 게 아닙니다. 요 권고는 원문의 뜻이 visit라는 뜻입니다. 찾아오시고 surely visit입니다. 내가 죽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너희를 분명히 찾아오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다같이 봉독하십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뭐 하시리니? 예, 찾아오시리니. 요 때는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무엇을 가져가라고요? 내 해골을.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 모세가 뭘 하나 들고 갑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갑니다. 요셉의 해골을. 예, 출애굽기 보면요. 요셉의 해골을 들고 이렇게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들 참 이 창세기 12장부터 끝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뽑아내는 이런 역사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 모습을 보고요. 히브리서 11장 22절. 히브리 11장 2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렇게 되어있죠. 그렇죠?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 한 몇백 년 뒤에 이 백성들이 커져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텐데 그거를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너희는 여기에서 몇백 년이 지나면 떠나야 되는데 그때 갈 때는 내 무엇을 가져가라고요? 내 해골을 가져가라고. 그렇게 해서 요셉은 장사 몸뚱아리는 장사 애굽에 묻히지만은요.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해골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묻힙니다. 창세기는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로 해서 출애굽기를 향해서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창세기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70명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출애굽기는 뭡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출애굽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딱 10분만 쉬시고 우리 또 출애굽기 조금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들어갑니다. 아까 창세기는요 마지막에 어떻게 열려 있다 그랬냐 그러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로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정확히 430년이 지난 그날 하나님께서 이제 뽑아내시는데 거기에 대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요 어떻게 시작하나 그러면 요셉 때문에 애굽이 어마어마하게 그 자기들 위기를 어려움을 모면했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모면해서 요셉이 사는 동안에는 굉장히 이 식구들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아는 왕들이 자기들 역대 일기가 있고 자기들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 요셉을 아는 왕들이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딱 등장했을 때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은 다 한번 피워주십시오. 출애굽기 1장은 지금 이번에는 성경들을 우리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 교재도 앞에 이렇게 보시면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밖으로 나감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2번에 보면은 출애굽기는 구속의 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굉장히 큰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너희들 나가라 그러고 막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 무슨 큰 절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무슨 절기인가 하면은 유월절이잖아요. 그렇죠? 유월절에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이 누구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잡게 하고 피를 흘리게 했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구속입니다.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요. 6절 보십시오. 6절.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7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인구가 막 무지무지하게 늘어납니다. 아마 요때 인구가 늘어난 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우리 사람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늘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70명이 들어가서 나올 때는 거의 한 200명, 200만이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인구 증가율을 이렇게 한 400몇 년으로 해서 계산하면요. 우리 2조 500년이잖아요. 2조 500년에 조금만 줄여가지고 2조 500년 처음 시작할 때 해서 끄트머리로 치면 이건 뭐 매덕이 돼야 되는 거 있죠. 그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7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력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좋은 땅을 줬거든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숫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딱 등장했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이 땅에 와서 우리 백성들을 너무너무 잘해주고 구원시켜줬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라는 것을 아는 왕들이 있는 동안에는 평안했는데 그 왕이 딱 요셉을 모르는 왕이 딱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이 힘든 위협적인 존재들이에요. 자기들 나라 안에 사는 타민족인데 너무 많은 거 있죠. 그리고 숫자가 너무 빨리 불어나고 너무 강성한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드디어 그 숫자들을 줄이려고 그러고 다 죽이려고 그러고 막 노예로 삼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8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제 긴장이 감돌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딱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니까 자기 땅 안에 자기 나라 백성보다 훨씬 출산율이 높고 훨씬 더 빨리 번식합니다. 아니 이렇게 놔두면 우리가 잡아먹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것들을 눌러야 되겠다. 그리고 쟤들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돼갑니다. 9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어떠합니다?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한번 해보자. 쟤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무지무지하게 어렵게 만들자.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저 애굽에 큰 무엇들이 지어지는 거를 거기에 그 동원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청동기 시대 특징 중에 하나가 무덤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애굽에 가면은 큰 피라미드도 있고 뭐 스핑크스하고 큰 거 있잖아요. 그게 청동기 시대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시대에 맞물려 있습니까? 그럼 고 시대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짓고 다른 성을 짓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중노동을 시키는 거 있죠. 중노동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피곤해가지고 밤에 부부관계도 못하고 틀림없이 얘들은 숫자가 줄을 거야. 그랬는데 성경을 보시면 그게 아닌 거 있죠. 더 늘어나는 거 있죠. 아마 녹초가 될 정도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는 거 있죠. 참 희한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아지게 되, 많게 되면 무엇이 일어날 때에?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하고 싸우면 우리 진다. 11절 감독들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어렵게 만드는데 1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근심합니다. 아무리 어렵게 만들어도 자꾸 숫자가 불어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쓴 게 뭡니까? 그러면 산파들을 부릅니다. 산파들 아시잖아요. 미드와이프.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애기 낳는다 그래서 그 집에 가면은 무조건 남자가 나면 죽이라 그랬습니다. 산파들에게. 너희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죽어. 이렇게 하면서 산파들 두목을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착 명령을 하달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애기를 죽입니까? 못 죽이니까 또 막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산파를 불러가지고 죽이라 그랬잖아. 어떻게 못 죽이냐 그럴 때 딱 산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애굽 여자보다 건강해가지고 진통이 산통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쫓아가면 벌써 애기 낳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죽여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실래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뭐하여?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뭐 했다고요? 해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여요? 이게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아름답게 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것을 세상의 권력이 못 늘어나게 하는 것을 산파들이 막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파 가문들의 복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남자가 나면은 무조건 어떡하라? 저기다가 저 강에다가 던져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산파들 보고는 남자가 나면 다 죽이라 그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막 누구를 막론하고 태어난 아이를 하더라도 남자다 그러면 이 강에다가 던져버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2장 들어가면 그때 누가 태어납니까? 그때 모세가 태어나는 거죠. 이제 이 출애굽기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모세한테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형 이름 뭐죠? 아론인데 몇 살 형이에요? 3살 터울이에요. 3살 형이에요. 그러면 아론이 태어날 때는 이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아론이 태어날 때는 이 일이 없었습니다. 아론이 태어날 때는 남자가 나면은 바다에, 강에다가 던져버리라. 그게 없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엄마가 기도 많이 안 했겠습니까? 배가 불려옵니다. 뭐 지금이야 초음파로 찍어보면, 얘가 남자네, 여자네, 뭐 이런 게 되지만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자식이 남자면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자면 좋겠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딱 태어나고 보니까 누가 태어났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갖다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성경은 잘생겼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엄마의 모성애를 딱 붙듭니다. 이 아이는 죽으면 안 돼. 어떻게든지 내가 키워볼 거야. 내가 죽더라도 그러고는 키우잖아요. 몇 개월을 키웁니까? 3개월을 키웁니다. 그런데 애가 3개월 지내니까 우는 소리가 자꾸 커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울면서, 성경을 보면 울면서가 없습니다. 안 울면 여자 아니고 엄마 아니죠. 그러니까 울면서 이 아이를 상자에다 담잖아요. 무슨 상자요?
갈상자.
예, 그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상자. 그때 히브리 원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테바. 그 테바가 뭡니까? 그럼 방주라는 말을 쓸 때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거기에는 담기기만 하고 거기에는 들어가기만 하면 죽지 않는답니다. 엄마가 그렇게 울면서 갈상자를 갖다가 거기다가 역청을 치라고 이래가지고요. 아기를 거기다 놓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놓고는 나일강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게 만듭니다. 참 눈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당해보면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냥 히히거리면서 읽을지 모릅니다. 애들 배드타임 스토리로 막 얘기해 줄지 모르지만은요. 이 당시에 엄마는 가슴 저미는 거죠.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이 자식 하나, 이거 이제 죽는데, 악어밥이 되든지 죽는데,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누가 그걸 발견합니까? 바로의 딸이 발견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몇 년을 궁중에서 생활을 합니까? 40년을 생활합니다. 40년이 됐습니다. 근데 40년 되기 전에 중요한 게 하나 있잖아요. 그건 누가 키웁니까? 누구 젖을 먹입니까? 자기 친엄마 젖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이제는 자기 손을 떠나면 궁중에 들어가서 다시 못 볼 텐데 얼마나 하나님 교육을 시키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어머니가 모세 교육시킨 게 그냥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기 형제, 자기 민족을 생각을 합니다. 그 영향을 어디서 봤습니까? 엄마가 줬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엄마가 주었을 거예요. 그건 히브리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이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왜 들어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다 설명을 다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는 40년 궁중교육을 다 마치고 궁중교육을 받았는 그 40년이 딱 됐을 때 모세가 났습니다. 그렇죠? 나가보는 게 이제 11절부터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장성한 후에가 몇 살입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40세입니다. 40세면요, 이 애굽 궁중에서 배워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잘 배워가지고 원숙하게 쓸 때예요. 천문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점숭설이라든지, 뭐 지질학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자기들, 뭐 그 다음에 병법이라든지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왕자가 배워야 되는 최고는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가보니까 11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욕하는 걸 봤더니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괴롭힙니다. 막 치고 그럽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묻어버립니다.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힘을 뭉쳐서 나가야 되는데, 민족끼리 싸우니까 왜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 날 죽이려겨? 그렇게 이렇게 막 달라듭니다. 그게 이제 탈로가 나서 도망가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모세가 40살에 애굽 사람을 그렇게 쳐 죽이고 40살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나타났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스데반이 목사님 아니잖아요. 안수집사님이잖아요. 스데반이 붙잡혀가지고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설교를 한번 합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쫙 흩어서 설교를 하면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 중간에 요 내용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왜 나가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왜 그랬는지 7장 25절, 사도행전 7장 25절.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빌려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성경구절 잘 기억하십시오. 어딘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럼 내용은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왜 40살에 한번 거사를 일으키려고 나갔습니까? 왜 거사를 일으키려고 애굽 사람을 비밀리에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모세 자기 생각에는 지금이면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다 준비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40살에. 근데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7장 25절. 이거 스데반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모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가서 애굽 사람도 죽이고 내가 왕자지만 내가 다 배웠지만 당신들 끌고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해주리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깨달았습니까? 아직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요 이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너무 많이 틀립니다. 절대로 잊지 말길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이 자기 생각에는 지금이 최고예요. 최절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5장 한번 주실래요? 25장? 55장 8절. 이사야 55장. 그 다음에. 없습니까? 55장 8절. 얼른 한번 찾아줄래? 이사야 55장 8절. 예, 8절 9절 한번 볼게요. 모세는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더라고 그럽니다. 한번 다 같이 두 성경 구절 한번 읽을까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어떻게 해요? 다르며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성경 잘 보시면요,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모세가 지금 40살에 거사를 일으키려고 그랬잖아요. 왜 하려고 그랬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다르다가 아니라 그건 내 생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뭐라 그러고 막 액션을 취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될 때가 많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40살에 자기는 완전히 다 준비됐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는 땅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르다가 아니라 아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이 아닌 거를 자기 생각으로 옮겨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시면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년을 거하게 됩니까? 거기에서 40년. 힘이 펄펄펄 솟아나는 40년. 그때 40세 때 도망을 가잖아요. 41살, 42살 때도 펄펄 힘이 날 거예요. 50, 51. 그때도 뭐 조금 힘이 날지 모릅니다. 60, 70 넘어가면 근력이 풀리잖아요. 이제는 생각도 다 그거고요. 가서 뭐합니까? 양을 치지 않습니까? 뭐 양 보고 차력 경례 뭐 앞으로 돌기억 해봐요.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40년을 보내면서 성경을 보시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기를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는 아니구나. 내가 우리 백성들을 끌고 내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와서 너 이제 가거라 그럴 때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못 합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자기는 완전히 그때가 무르익을 정도로 준비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면 백성들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딱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칫하면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때를 기다리고 이러면서 움직여지면은 자연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움직여주는데 이거는 이거야 그러고 이렇게 탁 이렇게 움직이면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그렇죠? 한경직 목사님 그분 오래 사셨잖아요. 99세까지 사셨습니까? 90몇 살까지 사셨는데 그분이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그분 이렇게 체형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저분 빨리 죽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병원에 가서 사진도 찍고 이러면요, 폐가 다른 사람보다 너무 작아. 그래서 뭐 헉헉 기침하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오면 이분은 빨리 죽을지도 몰라 뭐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90몇 살까지 그냥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생각하고.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할 텐데요. 성도들, 모세는 40살이 됐을 때 내가 그렇게 거사를 일으키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였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몇 년 동안 모세에 대해서 더 침묵을 합니까?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모세를 다듬어가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 괴로워요. 힘들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 어떨 땐 때를 기다려야 되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이 뭐라고요? 아니다. 다르다가 아니라. 영어 성경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도 그렇게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막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때를 주님 앞에서 잘 지혜롭게 이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여인이 가정 꾸려가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애들도 말 안 듣고 남편도 이거 하자고 뭐 애물단지가 지고 믿고 막 그래갖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살기 힘드냐. 내가 내 마음 다 안다. 그래 내가 소원을 들어줄게. 근데 몇 가지만 내가 하는 걸 좀 한번 해줄래?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자에게 이제 오다를 내립니다. 얘야, 너 집안이 좀 지저분하네. 내가 죽은 후에 그래도 마지막 정리 잘 하고 그 여자 갔다라는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안 좀 청소 좀 잘 해라. 그래서 며칠 동안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집안이 반짝반짝반짝. 한 3일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애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냐? 네가 죽은 후에 애들이 엄마가 정말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너희 애들을 한 3일 동안 정말로 사랑해 주거라. 그래서 한 3일 동안요, 최대한도로 3일 동안 사랑을 해줬습니다. 3일 뒤에 하나님 또 나타났습니다. 이제 갈 때가 이제 됐구나.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하자. 너 남편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지? 남편 너무너무 밉지? 그래도 장례식 때는 남편이 와가지고 참 좋은 아내였다 그러고 눈물도 톡톡 흘려주고 여보 여보 그러면서 울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한 3일간만 너희 남편한테 너무너무 잘해줘봐. 이제 남편한테 한 3일 동안 무지무지하게 잘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3일 뒤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이 지어낸 얘기입니다. 너무 열심히 안 드셔야 됩니다. 보따리 사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자.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근데 가기 전에 내 집 한번 둘러봐라. 그리고 둘러보니까요. 집이 너무 깨끗한 거 있죠. 그리고 애들이 너무 해맑게 막 웃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 남편은 그렇게 애물단지 같은 남편이요.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애들하고 막 화기애애한 거 있죠.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천국이 따로 없네요. 천국이 여기네요. 지금 하라고 지금 벨도 울리고 하죠. 그렇죠? 천국이 따로 없네요. 저 여기서 살래요. 성도 여러분들 이거 지어낸 얘기지만은요. 이 여자가 며칠 동안 노력했습니까? 3일 동안 집안 청소하고 3일 동안 애들을 지극히 사랑해보고 3일 동안 남편에게 그렇게 잘해줘봤습니다. 며칠요? 9일. 9일 동안 진짜로 잘해봤더니 그게 무엇이 됩니까? 천국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 집이 천국이 안 된 거는 제 때문에 그랬네요. 제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 살아보시면요. 왜 그런 것도 가만히 보면 나 때문에 뭐가 안 된 게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 할 때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위가 밝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든지 가면 화기애애해야 되고요. 내가 어디든지 가면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든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인동산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때까지요.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우리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창세기도 이제는 빠르게 했지만 마쳤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우리 하나님 더 많이 풍성히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 가슴 속에 점이도록 새겨넣게 하시고 믿음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 금요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만만치 않은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기억하셨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헤어져서 갑니다. 주의 신이 함께 하시고 밤에도 즐겁게 가정에 돌아가서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